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함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좀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제 밭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자기 밭이에요. 임금을 받고 딴 데 가서 노동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 밭에 자기가 씨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이미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으세요? 자기 밭이니까 추수를 잘하기 위해서 땅도 기경할 때 제대로 열심히 기경했을 거예요. 씨도 아무시나 뿌리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씨를 선별해서 또 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추수 때에 많은 곡식을 거두리라는 기대도 함께 가지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이 되어서 피로를 뒤로하고 잠이 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실 때가 되어서 종들이 나갔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보고 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땅도 기경을 제대로 했고 씨도 선별해서 뿌렸는데 잘하는 걸 보니까 알곡들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가라지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들이 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27절입니다. 자,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은 밭에 가보지도 않고 답을 분명하게 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그랬을 때 종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물어봅니까? 주님,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싹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했는데 그렇잖아요. 가라지가 있으면 그것을 뽑아버리는 게 맞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알곡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상치 못하던 답을 합니다. 우리 29절 다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주인의 염려가 뭐예요? 가라지를 뽑는 건 좋은데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을 수 있으니까 우리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데 주인이 추수꾼들에게 이걸 먼저 부탁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들을 먼저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묶어두고 알곡들은 어떻게 해요? 내 창고에 넣으라고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체 그림을 보면 전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24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이미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하고 싶은 건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우리 전체 내용을 우리 읽어서 전체 그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특징 첫 번째가 뭡니까? 천국은 그냥 자연스럽게 둬서는 천국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고 싶으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씨를 뿌리기 전에 이미 이마에 땀을 흘리고 손바닥에 구둥살이 박히게 땅을 기경하는 일이 이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씨를 선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며 애간장도 태워보고 기대하지 않았던 비가 오면 발도 동동 구려보고 그런 세월들을 지나야지 천국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둬서는 천국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둬서는 밭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경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갈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잡초들을 이미 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밭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직접 씨를 뿌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직접 가꾸셔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첫 번째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둬서는 천국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둬서 우연히 천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동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린 건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천국의 특징, 농사 짓는데 방해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꾼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려고 하면 방해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은혜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예를 쓰면 쓸수록 방해꾼의 방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금식기도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사단이 우리 주님도 넘어뜨리겠다고 유혹했다면 우리는 두 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6장,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고 하면 방해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좋은 씨앗이 심겨졌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자, 사람들이 잘 때라는 것은 어두운 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원수가 언제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지 바로 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쭉 보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꼭 어두울 때 역사는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갈 걸 알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주님을 팔아버릴 것도 주님이 아는데 그 가룟 유다에게도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언제였다고요? 유다가 주님을 팔아버리기 위해서 나갔을 그때가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밤이었지만 상징적으로 유다의 영혼의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얼마나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까?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을 때 닭이 세 번 딱 울잖아요. 여러분, 닭이 울었다라는 건 시간적으로 뭘 알리는 거예요? 새벽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언제 배신하고 언제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주님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역시 시간상으로 밤이지만 또한 상징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영혼이 잠들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에 정확하게 박아둡시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둡시다. 성도가 밤에 갈 곳은 딱 두 곳밖에 없어요. 집이랑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목요 예배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집에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요, 새벽은 또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그때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했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뿌려진 씨앗만 봐서는 구별이 가능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두 씨앗을 딱 앞에 두고 비교를 하면 좋은 씨앗과 가라지 씨앗은 금방 구별이 될 텐데 일단 뿌려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뿌려지고 나니까 이게 가라지인지 이게 알곡인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 구별이 돼요? 추수 때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짝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구글에 들어가서 짝퉁을 한번 쳐봤어요. 참 수없이 많더라고요. 우리 그림들을 한번 볼까요? 먹도날드가 있습니다. 맥도날드도 아니에요. 먹도날드에 먹도. 근데 마크는 얼마나 비슷해요, 그렇죠? 제목도 영어로 쓰면 거의 비슷해요. 우리 한국 사람 구별 못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퓨마가 아니라 파마예요. 그래서 머리도 파마했죠, 여기? 아디다스가 아니에요. 디디다오. 그런데 마크는 똑같아. 다음 사진. 이거는 또 달라. 오디도스. 오디도스. 비슷은 해요. 다음 거. 나이스. 나이키가 아닙니다. 나이스예요. 또. 버거킹이 아니에요. 킹버거.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음 사진. 교천이 아니에요. 교춘. U와 O 하나 차이인데 이 마크는 거의 다 비슷하게 만들어놨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게 진짜죠? 촌이 맞아요? 춘이 맞아요? 요게 진짜입니다. 요건 가짜래요. 또 다음 사진. 신라면도 이게 정품이고 이건 모방 제품인데 요 녹색 있잖아요. 요게 여기는 없더라고요. 사 먹을 때 꼭 보고 사 드셔야 됩니다. 다음 사진. 삼성이 아니에요. 산맹. 장로님 죄송합니다. 삼성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다음 사진. 자, 피마. 그리고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비만. 배가 나왔어요. 치마.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파마. 파마를 하고 있고요. 다마. 그래서 다마를 치고 있고요. 이거는 투나. 이거는 에어지덴. 이거 파라다가 아니라 구라다. 진짜 구랍니다 이거. 자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가방들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명품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다음 사진 보면 정확합니다. 명품은 비가 오면 숨기고요. 가짜는 그걸로 비를 가려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누가 가짜 들고 다니는지 다 알아. 독일에는 비가 많이도 오니까 우리 성도님 다 이렇게 뛰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참 그렇죠. 이 짝퉁들이 참 많아. 겉으로 봐서는 구별이 쉽지 않아요. 이제 사진 그만 보여줘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편 37편을 묵상했는데 악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무가 무성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1편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모양은 뭐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잎이 무성한 건 구별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차이였죠? 그렇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혼자서 있대. 여러분, 성경에서 시냇, 물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뿌리 내리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게 영원히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생명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곧 말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추수 때에 가봐야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있고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있습니다. 집만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혀 보면 그때 아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마귀는 그냥 섞어서 혼합시켜버리기를 원해요. 오늘 원수가 한 일이 뭐예요? 알곡들 사이에 가라지를 그냥 뿌려서 그냥 똑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풀러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얼마 전에 원 테이블이라는 그룹이 하나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그 그룹이 바로 게이들 그룹이라고 합니다. 신학교가 요즘 이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미국 노예들은 이미 게이 메리지에 다 찬성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게 조직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기본 인권, 차별법에 걸려서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 테이블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너와 나 다른데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진리를 논하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서로 용납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의지입니까? 좋은 뜻입니까? 그런데 뭘 하자라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악과 선을 섞어버리자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옳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세워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타협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 가면서 더불어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문제는 뭡니까? 생명력은 뭐가 더 있어요? 꽃이 오래가요? 잡초가 오래가요? 우리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뒤에 밭에 하나씩 뭘 다 심어보셔가지고 잡초의 생명력을 알 거예요. 잡초가 그 생명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번식력이 또 대단하잖아요. 꽃들은 잘 가꾸고 해도 시들어요. 그런데 잡초는 그냥 둬도 잘해.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짝퉁 불교 생겼다는 말 들어봤어요? 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불교는 불교 비슷한 짝퉁 안 생깁니다. 재림 부처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모슬렘도 비스무리한 짝퉁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왜 그렇게 비슷한 짝퉁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만 재림 예수님이 몇 명 살아계신지 아세요? 통계적으로 40명입니다. 한두 명이면 이분일까 저분일까 고민하는데 40분이나 계세요. 재림 예수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짝퉁이 생길까? 기독교가 진짜라서 그래요. 기독교가 명품이어서 그래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비슷해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추수 때가 되면 구별이 간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잡초들이 가라지들이 더 생명력이 있고 번식력이 있고 더 잘 돼가는 것 같지만 정말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종들이 가라지를 보고 주인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허락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이 봐도 이제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가라지들을 뽑아주면 알곡이 더 잘 자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는 걸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능치 못하실 분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데, 알곡과 우리 하나님이 가라지를 구별 못해서 그냥 두시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도 보이는 악인들을 그냥 두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뭘 하는 게 맞습니까? 가라지는 뽑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아주면 알곡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더 많은 영양정보를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선을 위해서라도, 좋은 열매를 추수 때에 많이 거두기 위해서라도 작은 손실은 감내해야 된다라고 합리적인 생각은 이야기합니다. 알곡들이 많이 거두어지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다가 소수의 희생은 있을 수 있지만 멀리 보면 가라지를 뽑는 게 옳다라고 이성적인 생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논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거기에 손을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이게 옳아 거기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지 않더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상처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이니까 목회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라지들이 왜 없습니까? 가끔 신문을 보면 사회면에 목사님들의 이름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름이에요. 부끄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그런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리셨다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좋을까? 기독교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믿는 것들도 다 똑같아. 그런 생각도 아니 들 텐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미리미리 가라지들을 다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두시는 이유예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가라지를 구별 못해서도 아니고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라지들도 알곡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4대째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만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알곡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알곡의 모양은 갇혔고 알곡의 무늬는 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스스로는 알잖아요. 제가 알곡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가라지들에게 기회 주신 것 그것처럼 제게 기회를 주셨거든요. 돌아설 수 있는 찬스를 주셨거든요.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결국 나를 알곡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도 원치 않으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0절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소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에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기회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다려주심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사했던 부분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는 사명은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는 사명을 하나님이 종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종들의 눈에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었거든요. 보였는데 뽑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나는 알고 저기는 가라지 구별하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예 다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걸 내가 뽑아내야지. 뽑아내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텐데 저걸 그냥 뽑아내면 내 가정이 평안할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뽑는 건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뭡니까?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돌아왔으니까. 그 기회 때문에 나도 돌아왔으니까.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혹시 오늘 이 밤에 내가 가라지라면 여전히 내게 기회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알곡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곡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가라지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 가지가지도 품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어서 변화되게 만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도자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킬 때도 있어야 된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라지 내 손으로 뽑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 사랑하고 품고 가는 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세상적인 지도자를 보면 그렇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리 위에 세워져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냥 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각자의 심령 한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손벗고 발벗고 노동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물을 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두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줄